같이 은혜의 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년전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사로잡혀 쇠사슬에 다리가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독수리는 큰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길을 쓰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쇠사슬에 긁혀 피멍이 들고 살갗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개를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던 독수리는 날개를 포기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삶을 포기하고 땅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독수리의 크고 육중한 두 날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독수리에게 그렇게 원하던 하늘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실패를 경험했던 독수리는 시도해봤자 실패할 뿐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벗겨졌어도 스스로 날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즉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불쌍한 독수리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견디기 힘든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기쁨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즉 환경의 영향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귀에 들려오는 일들, 손에 잡히는 현실에만 몰두하면 환경과 상황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 방금 예로 들은 독수리처럼 학습된 무기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단계에 빠져선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1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2년의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살이하고 그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전 세계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개개인의 삶의 길용화복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말씀 역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문제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두 사람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해 사도들을 찾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축하할 일이고 이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도들은 격려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심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측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낫게 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심기만 불편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아예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본문 18절은 단지 옥에 가두었다고만 번역하고 있어 사도들이 갇힌 감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옥인지 잘 구별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감옥이 권세자의 집에 딸린 사설 감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사도들이 갇힌 감옥이 국가기관의 감옥이어서 삼엄한 경계, 삼엄한 감시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연결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접속사 벗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세우고 삼엄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탈출을 시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그 밤에 어렵지 않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상황이, 아니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천사를 보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꺼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헌신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밤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야 됩니다. 문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사회의 학문,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등의 정신적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적인 소득을 포함한 정신적인 소득을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에 밤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상하게 금방 부정적인 뜻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알듯이 밤문화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퇴폐와 향락과 활락의 상징어입니다. 한 사회의 학문, 예술, 문화, 도덕, 종교 등의 정신적인 소득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에 밤이라는 말이 붙음과 동시에 그 의미가 이렇듯 부정적으로 돌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단지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 의미와 형태의 밤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그런 부정적인 밤문화를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동시에 창조하셨고 그 둘을 합쳐서 하루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하루는 그 자체로 독립된 별개의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는 저녁과 밤을 지나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밤을 거쳐서 그 이튿날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낮의 의미와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밤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흥청망청 보내는 시간으로, 쾌락을 위해 보내는 시간으로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밤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다가 일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한 것은 퇴폐적인 밤문화가 횡행하는 향락의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밤중에 롯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천사를 멋진 청년으로 본 소돔 남자들이 그 밤중에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와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를 했습니다. 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밤을 보내는 소돔 사람들의 낮생활이 어떠했으리라고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황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하나였던 삼손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로 일관하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에 빠져 블레셋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묶여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장사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처참한 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시간이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신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잠을 잔 게 아닙니다. 밤중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가룟 유다의 밤은 스승과 진리를 배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밤을 잘못 사용한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이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밤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그 밤 어떤 사람들에게는 퇴폐의 시간이고 죄악의 밤문화에 젖어있는 그 밤이 사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쉬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받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 전날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밤을 가져야만 바른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그를 부르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은 한 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 은총의 밤, 그 은혜의 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밤에 주로 개개인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복음 전도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옥문을 열고 기적적으로 꺼내주신 영적인 밤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낮이 영적인 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이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라. 그의 영혼은 밤이면 더욱 주님을 사모하였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의 영적인 중요성을 잘 아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채워주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밤을 주님을 만나는 밤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낮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밤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낮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도들은 다음 날 새벽부터 이전과 같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이 구출된 것을 알지 못한 대제사장과 측근 사두개인 당파는 산헤드린 공의원과 원로들을 다 모으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사도들이 감옥에 없으므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은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직접 연행해 왔습니다. 사도들이 공회로 끌려오자 대제사장이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건만 왜 그 명령을 다시 어겼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당시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의 반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쳐준 것과 관련해 두 사도가 신문을 받을 때 본문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동일했습니다. 즉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은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고 낮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삶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복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의 반복적인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날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의미 없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즉 재물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을 위해서 반복적인 삶을 산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반복은 그들의 정치적인 기득권과 세속적인 욕망을 분명히 지켜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이 마치는 순간 그들이 살았던 무의미한 삶의 반복에 대한 뼈아픈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직면할 끔찍하고 차가운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그들의 삶이 후회스러웠으면 슬피 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갈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때 아무리 이를 갈고 후회한다고 해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반복이라고 해서 반복의 의미마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반복은 반복이되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누구를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반복이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한 반복이냐,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지루해서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더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치유해주고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재판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투옥되었을 때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곤이 잠든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어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날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 크고 더 깊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매일의 반복이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한 반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에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쉬지 않으시고 중단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계속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1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밤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낮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올 한 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순간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크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므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